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2일 새벽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들라트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언론 성명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들라트 의장은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약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참석 중인 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측에 직접 항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22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향해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 역시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같은 날 보도를 통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최선희 부국장에게 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도발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가나스기 국장은 또 일본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최선희 부국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 평화조약 체결, 세계 비핵화 등을 거론하면서 세계 비핵화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6자 회담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같은 날 일본 구마모토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관련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이 있다면서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체의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22일 5차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공중폭발했지만 곧이어 발사된 여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총기 규제 관련법이 거부된 것에 항의하며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2일 약 4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바닥에 앉아 총기 규제 관련법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좌 농성을 이끌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인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은 최근 미 올랜도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 등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정신병력과 테러 등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시민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은 지난 20일 총기 규제 관련법 4건의 표결을 거부했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역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공세에 맞서 러시아의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러시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토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는 세계 집단 안보 시스템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서방이 이러한 러시아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가 전 세계의 주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지금 국제사회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데올로기적 이견을 극복하고 힘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미 국무부도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관련국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미국의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 많고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시험 발사했죠. 이 가운데 한 발은 400여 킬로미터까지 날아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2일 오전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잇따라 시험 발사했습니다. 새벽에 발사한 다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은 150km쯤 날아가다 공중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됐지만 추가 발사한 여섯 번째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해 한국과 미국 군당국이 성공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22일 태평양 괌에 있는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은 북한 무수단 미사일의 위협이 고조되자 이전보다 한층 강한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여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외교통일국방장관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 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어 22일 오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로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에 더욱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은 추가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와 영내 긴장 고조의 원인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대화제의는 기만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계속적인 핵미사일 도발은 그간 수차례에 걸친 대화제의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지를 국제사회에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4월 15일 시작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공식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실패한 다섯 차례의 발사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언급하고 지나가거나 기자 설명회 답변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북한의 이번 발사를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외교통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협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론 성명을 채택해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 도발을 경고해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15일 북한의 첫 번째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론 성명을 채택한 데 이어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입장자료를 내고 북한의 이번 발사를 무모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그동안 5번을 내리 실패했던 북한은 이번에 6번째 무수단 시험 발사를 강행했는데요. 기술적으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 5분 발사한 6번째 무수단 탄도미사일이 4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함에 따라 그동안의 실패 원인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6번째 미사일은 일반적인 미사일 발사 각도인 45도보다 각도를 더 높여 발사해 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도를 높이면 미사일이 그만큼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가능한 원래의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6번째 무수단 미사일이 400km를 비행했다고 해서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6번째 발사가 무수단 미사일의 최소 사거리인 500km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의도적으로 사거리를 줄여서, 즉 미국과 일본의 반발 등을 예상해 발사 각도를 높이거나 아예 연료를 적게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실제 고각 발사가 이루어졌다면 6번째 발사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방부에서는 고각 발사라고 그랬는데 이제 1000km 올라갔다고 하면 그 400km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성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연구위원은 다만 앞서 5차례 발사도 고도를 높인 고각 발사였다면 성공률은 6분의 1, 혹은 그간 실패했던 문제점을 보완해 22일 두 발을 발사해 그중 한 발만 성공했다면 성공률은 50%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지난 4월 첫 시험 발사 이후 두 달 만에 문제점을 극복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6차례 시험 발사를 통해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구소련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R-27을 모방해 만들었습니다. 구소련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설계도를 갖고 북한에 들어가 무수단 개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에서 4,000km로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을 겨냥한 북한의 대표적인 무기로 꼽힙니다. 한편 한 대북 소식통은 6차례 진행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그간 알려져온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VOA에 지난 2007년 북한에 실전 배치된 무수단 미사일은 액체 연료로 채워졌지만 최근의 시험 발사는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실험으로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북한의 전투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한 군사안보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액체 연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된 북한이 과감히 고체 연료로 교체 실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한 예로 북한의 무수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모두 구소련의 R-27을 모방해 만든 사실상의 같은 무기체계인데 북한이 지난 4월 SLBM 시험 발사 당시 고체 연료를 사용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소련의 설계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설계도를 바꿔 고체 연료로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 무수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전문가는 무수단 미사일에 새롭게 고체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선 여러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데이터가 축적돼야 하는데 여러 차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간격으로 계속 발사를 시도한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연관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또 다섯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에 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북한이 무수단에 집착하는 의도를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22일 발사한 두 발을 포함해 두 달 사이 모두 6발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22일 이전에 이뤄진 네 차례의 발사 중엔 수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공중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 3차 발사 때가 그나마 가장 멀리 날아간 것이었고 나머지는 발사하자마자 폭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이처럼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 전력에 대한 타격 능력을 보여주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0km에서 4,000km에 달하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미군 전력의 집결지인 태평양 괌기지와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장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없는 북한으로선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반도 인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의 실전 성능을 과시하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핵 잠수함 미시시피호의 한국 입항 등을 비난하면서 B-52H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침략기지 등이 자신들의 정밀 타격권 안에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발사가 중국 베이징의 6자회담 참가국 수석 또는 차석 대표들이 모처럼 모여 대화를 갖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핵개발 의지를 과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베이징에선 반관 반민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가 진행 중이고 북한에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성공할 때까지 발사라는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북아 협력 대화 일주일 트랙에 있어가지고 대화와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 고위인사의 방중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회적인 불만 표시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에게 핵무력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줌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이러한 어떤 핵능력의 강화 자체가 6.25도 앞두고 있고 또 2월 말에 최고인민회의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나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격려하고 고무하고 어떤 자극심을 심어주면서 동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활용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성공으로 규정할 경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대내적으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대외적으론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를 전제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한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관련국들이 긴장을 더욱 끌어올리는 행동을 피하고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한반도 형세는 여전히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냉정과 자제 촉구에도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쏜 것이 북중 관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북한의 행동을 특정 국가 의견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군원이 매우 복잡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 등 해외 언론들은 북한이 이처럼 거듭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빨리 확보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언론은 북한이 지난 3개월간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6차례나 시험 발사한 점에 주목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북한이 왜 1년에 미사일 실험을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놀랄만한 고집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이 이딴 실패에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 의지를 보이는 것이 미국, 한국, 일본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는 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과학자와 군 당국에 중요한 식견을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련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압력에 맞서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도 북한이 4월 중순 이래 같은 미사일을 6차례나 실험하는 고집을 부리는 것은 미사일 사정거리를 확대하려는 결의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가 5차례나 실패한 것은 북한의 파란만장한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괌의 미군 기지를 핵과 화학 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기술자들에게 발사 실패의 원인을 교정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도 북한이 왜 이렇게 무수단 미사일을 자주 발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 과학자들의 말을 빌어 미사일 개발은 통상 발사가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은 뒤 몇 달 심지어 1년 뒤에 다시 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북한이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최상층에서 극심한 압력을 주고 있고 현장의 과학자들도 이를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 신문도 북한의 일련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도전하는 김정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북한이 6번째 시도 만에 무수단 미사일 성능을 개선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CNN 방송은 22일 발사한 첫 번째 미사일이 150km, 두 번째 미사일이 400km 날아간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며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에서 진전을 내고 있으며 핵탄두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성능 향상의 전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간 것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더 큰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계속하면 완전한 고립과 자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 정권이 핵포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끝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지금도 핵 보유국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위험한 도발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도의 우주과학연구기관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수를 받은 북한 과학자들이 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랍어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21일 인도의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5년 유엔의 지원으로 세워진 이 교육기관이 적어도 30명의 북한 과학자들에게 안보리가 금지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가르쳐왔다는 겁니다. 이 방송은 한 달 전 인도 주재 북한 대사관에 부임한 홍용일 1등 서기관이 지난 1996년 이 교육기관에서 9개월간 원격 감지 기술을 배웠다고 소개했습니다. 홍 씨는 북한 대사관에 부임하기 직전까지 북한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원격 감시 기술 부서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홍 씨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연수가 매우 유익했고 강사들도 매우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알자지라는 또 이곳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위성 교신을 배운 백창호 씨가 북한의 우주 발사 관련 기관장이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북한 관영방송에 따르면 백 씨는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과학연구개발부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3월에야 처음으로 이 기관의 제재 위반 혐의를 보고서에서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06년 이후 5개의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 과학자들의 연수는 계속됐다는 겁니다. 방송은 특히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과학자들의 연수 내용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센터가 제공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설계하고 시험하는 내용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주 발사체의 고도 통제, 원격 측정, 추적, 지시와 데이터 처리 체계가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위성 교신 과목 역시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기술의 훈련과 자문, 지원 등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교육센터엔 현재 북한인 두 명이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유엔이 북한의 핵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구로 지목한 국가우주개발국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도 측은 이 교육센터에서 가르치는 주제가 매우 일반적이며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런 연수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 프로그램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에 인도 정부가 실수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센터 측에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센터의 한 관계자가 북한 학생들의 지원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의 아시아태평양 우주과학기술교육센터는 현재 유엔과 인도 정부, 다른 여러 기구들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핵 문제를 방치하면 일본이 당장 핵무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시 주석을 압박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20일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압박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하와이와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 때문에 미국의 방위 체계를 위쪽으로 옮기려 하면 시 주석은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이 그러면 그냥 물러서 있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이 함께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일본이 당장 내일 핵무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은 그럴 능력이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PBS 진행자가 공화당의 사실상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자 바이든 부통령은 트럼프에게는 괜찮겠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보는 것이 괜찮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의 모든 영역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대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내부 붕괴와 국경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밖에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떠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며 그 편이 중국에도 더 낫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어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좋은 장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의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 비상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제재 연장의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으로 1년마다 국가 비상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이후 해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 시한을 연장해왔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이 현재 주 4회 운영되는 베이징 노선을 다음 달부터 주 5회로 증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해 여름 석 달 동안 운영됐던 상하이 노선도 최근 주 2회로 정기 편성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려항공 영문 웹사이트에 새로운 운항 스케줄이 추가됐습니다. 이 항공사에 따르면 베이징행 고려항공 JS151편이 오는 7월 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어 돌아오는 JS-152편은 같은 날 정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을 이륙해 오후 2시 30분 평양에 도착한다고 안내됐습니다. 현재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총 4차례 베이징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고려항공은 이번 증편으로 일주일에 수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제외한 주 5일 동안 북한과 중국의 수도를 연결하게 됐습니다. 신설된 금요일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는 현재 베이징 노선을 운항하는 러시아 투폴레프사의 TU-204 기종으로 14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고려항공은 베이징 노선 증설 외에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상하이 노선도 최근 주 2회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안내하는 민간 웹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다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의 상하이행 JS-157편과 돌아오는 JS-158편은 지난 5월 19일부터 매주 일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려항공의 공식 스케줄표에는 해당 항공편이 오는 27일부터 정기 편성될 예정이라고 안내돼 있지만 이미 지난달부터 운항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에도 7월부터 약 3개월간 주 2회 상하이 노선을 운영했지만 이후 부정기편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하이 노선은 약 8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러시아 안토노프사의 AN-148이 투입됐으며 요금은 편도를 기준으로 베이징행에 1680 중국 위안, 미화 255달러보다 비싼 1840 위안, 미화 약 28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최근 고려항공은 중국 칭다오와 진안에서 모집된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언론들은 해당 전세기가 조만간 정기노선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중국 도시내 고려항공의 정기노선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플라이레이다24 자료에 따르면 칭다오행 전세기는 운항을 멈춘 상태지만 진안행 항공편은 지난 5월 31일부터 사흘에 한 번꼴로 꾸준히 운영돼 21일 현재까지 총 8회 운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종업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20일 열린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일반 토의에서 한국의 정보요원들이 북한의 식당 종업원들을 납치했다며 이는 새로운 종류의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The abductees are still kept incommunicado away from any contact with outside.
납치된 북한 종업원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이 단절된 채 표현의 자유 권리와 법률적 보호를 거부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 대사는 한국 정부가 즉각 이들을 석방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인권이사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도 북한 종업원들이 가능한 빨리 석방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답변권을 신청해 발언에 나선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북한이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They came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ir own free will and were admitted on humanitarian grounds by my government.
북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당국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탈출한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번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그들이 탈출하는 이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해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세평 대사를 대신해 답변권을 신청한 북한 대표는 북한 종업원 문제에 대한 한국 당국의 행동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We once again urge South Korea, if they really care about human rights and basic humanitarianism, to disclose
한국이 종업원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가족들이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김인철 대사는 북한 측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I simply state that the human rights record of DPRK speak for themselves.
북한의 인권 기록 자체가 현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은 지난 4월 초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 정부는 이들이 중국에서 집단으로 탈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전달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이 북중 교역은 두 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5월 교역액이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해관 총서에 따르면 올해 5월 북중 교역액은 약 4억 2천만 달러로 4월과 비교해 3.5%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북중 교역액은 두 달째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북중 교역액은 전달인 3월보다 약 7.8% 줄어든 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누적의 기준으로는 올해 5월까지 북중 교역액은 18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9% 정도 감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은 엇갈리는 실적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약 2억 4천만 달러로 전달보다 10.7% 줄었지만 수출은 약 1억 8천만 달러로 4월보다 7.8% 증가했습니다. 누적의 기준으로는 지난해와 비교해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중 수출액은 약 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 감소했고 수입액은 약 10억 달러로 역시 1.29%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대중무역은 약 9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지난 4월 5일 대북 금수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이 대북 금수 조치가 4월 5일부터 적용됐다면서 1분기 대북 교역은 이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번 주부터 북한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해마다 장마철 북한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올해도 유엔 등 국제기구가 나서 구호물품을 비축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에 미리 구호물품을 비축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2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7월과 8월 홍수 등 재해로 인해 설사병이 급증할 것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북한에 응급 정수제와 경구용 수분 보충 소금, 물 저장 용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예방에 필수적인 손비누도 함께 비축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도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에 미리 구호물품을 비축해놓았습니다. 이 기구의 힐러 구디온선 대변인은 지난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 5천 명에서 1만 5천여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구호물품 세트를 비축해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호물품 세트에는 가족용 텐트와 방수포, 수질정화제, 개인위생용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재해 발생 시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평양과 함흥, 덕창, 개성, 신의주 등 주요 지역의 적십자 창고에 이물품을 비축해놨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가 앞서 발표한 재난구호 긴급기금 대북 홍수대응사업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역 적십자 창고에 담요 9,400여 개와 조리기구 세트 2,200여 개, 수질정화제 42만 개, 방수포, 물통, 위생용품, 임시 천막 등이 비축돼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또 재해 대비해 긴급사태 대책도 마련하고 다른 유엔기구나 비정부기구들과도 협력해 구호물품 비축 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선적십자회 등 관련 기관과도 협력해 재난 발생 시 순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구디온손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상청은 북한에서 21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으며 기압골의 영향으로 24일과 25일 북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1, 22일 날 저희들이 장마가 시작되는데 그때 같이 또 장마전선 영향으로 북한 전역에 아마 비가 올 걸로 현재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지금 배통 구름도 많은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기상청 김용진 대변인은 올해 북한 장마 기간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경우 8월에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118명이 숨지고 14,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이 한국 내 북한 출신 주민들의 모임이죠. 이북오도 도민회가 이 함경남도 예술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짠했습니다.
아, 표정이 참 좋다. 밝으시네. 강인한 생명력? 그런 게 좀 누가 봐도 우리 민족.
서울 경복궁역에 있는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28회 함경남도 예술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함경남도 예술대전은 함경남도 출신의 예술인협회 회원 27명이 지난 2년 동안 준비한 작품들 49점을 모은 전시인데요. 함경남도 예술인협회의 이호성 회장입니다.
함남예술대전은 우리 함경남도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실향민들의 실향민 예술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실향민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북에서 이렇게 해서 월남하시는 분만 실향민인데 그게 아니고 그분 실향민 1세대고 그 자손들 2세대, 3세대까지 해서 다 또 동반자까지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잔치죠.
함경남도 예술대전에는 실향민 1세대의 작품뿐 아니라 그 자손들의 작품들도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동양화와 서양화, 문인화, 서예, 공예, 사진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지금 36년째입니다. 그때 처음에 발족할 때 이 문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기금을 정립해서 그 기금에 의해서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해서 해오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이제 경륜제로 해서 그래서 비록 36년 역사인데 금년이 28회니까 그래서 경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금년 28회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김웅수화백 이 함경남도 출신입니다. 예, 얼마 전에 작고 하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함경남도 실향민들은 특히 이런 예술인들의 그 혼이라고 하는 거, 맥이라고 하는 거, 이걸 상당히 긍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예계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분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이 뭔가 예술적인 혼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주제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단체를 함경남도 예술인 협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진문 활동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고 해서 계속 이어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와게 됐고.
보영 김유순 선생은 이번 전시에 동양화와 서양화 각 한 점씩 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 화선제에다가
저 스케치 한 게 아니고 천 여자들 한복 입으면은 속에 속치마 하얀 거 있잖아. 네. 악열을 묻혀서 예? 틀에다가 그걸 말려서 해달한 세필 가지고 그린 거예요. 저 소나무에 걸려 있는 햇님 뭐냐 아름다운 모델이라. 네. 그렇게 내가 지었어요. 저는 더불어서 이렇게 작품도 내놓고 내가 이제 덕을 많이 보죠.
북청 출신의 주순준 작가는 사진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고창군에서 푸른 보리밭 대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가 찍은 거고 고창 읍순이에요. 읍순. 바로 고창 그 저 뒷산이가 있잖아요. 고창 그 읍순. 거기서 찍은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나이가 모두 먹어갖고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잊혀져가는 고향의 예술을 직접 보기 위해 많은 이북 오도민들이 찾았는데요. 함경남도 북청 출신의 강영구 씨입니다.
지금 전세들이 뭐 80, 90 이런 분들이 몇 년만 있게 되면은 점점 자꾸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전 2세예요. 저는 지금 이제 70인데 5살에 피난 나왔는데 이런 1세대들의 전시회가 과연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것인지 지금 28회인데 1세대들이 쓰신 이런 그런 걸 자꾸 저 2세대, 3세대에 전해줘서 이게 이어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다 고향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와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이산가족의 그 한을 전부 모아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좀,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해보자 하는 그런 건데 참 이런 예술 대전이 자주 있고 하면 좋겠지만 자꾸 1세대가 몰래 가시기 때문에 2세, 3세가 자꾸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타 지역 출신의 관람객들도 이번 전시회를 찾아 함경남도 예술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색다른 전시회가 있어서 참 그러네요. 빨리 남북 통일돼가지고 진짜 좋은 작품 다 8천만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을 많이 전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많이 했어요. 롤러도 따라가 보고 이런 전시도 해보고 운동회 할 때도 보고 하면 항상 수준이 높거든요. 서로 만남이 좋을 것 같아요.
함경남도 예술대전은 격년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함경남도 예술대전이 열리지 않는 해에는 북청예우회의 전시가 열립니다.
우리 이걸 도에서 이걸 만들기 전에 북청예우회가 근간이 돼가지고 도에도 이거 해야 되겠다 도지사가 얘기했지만 그럼 합시다 해가지고 북청 이제 예우회 회원들이 전부 같이 그러니까 저희는 함경남도 예술인 협회 회원 겸 북청 예우회 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사업 대전에 모두 유월남 해가지고 나온 분들이 뭐 우리 이세 아이들도 아버지들이 이제 이뤄놓은 거니까 아버지들 옛날 이런 거 있었으니까. 우리도 이걸 맹맥히 이어가자 하는 어떤 그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대문 문화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에서 지경하는 거 거기서 내년에 북청 예우회가 하려고 합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에 하는 게 좋다. 그래도 또 내년에 하면 저희가 33회를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입니다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돼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 사례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읽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져 낮부터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양덕 지역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에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수풍, 희천 지역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기온은 21도, 희천 아침에는 16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많은 흐린 날이 예상됩니다. 아직 비 예보는 없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8도, 개성 아침 기온 19도, 낮에는 역시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흐린 가운데 장진, 풍산 지역에는 비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7도, 장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1도입니다. 평강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6도, 함경북도, 웅기, 청진, 삼지연 모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은 12도, 낮 기온 16도입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 오후 모두 비 올 확률이 높게 나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3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2일 새벽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들라트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응하는 안보리 언론 성명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들라트 의장은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하고 용납될 수 없는 위반이라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산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약한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긴급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참석 중인 한국과 일본 정부 대표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 측에 직접 항의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김건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22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을 향해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단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즉각적인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 이행 역시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같은 날 보도를 통해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영주 국장이 최선희 부국장에게 미사일 발사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도발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가나스키 국장은 또 일본 납치 피해자의 조기 귀국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로 참석한 최선희 부국장은 세계 비핵화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육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관련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상황에 있다며 관련국들이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미사일 발사체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22일 5차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공중 폭발했지만 곧이어 발사된 여섯 번째 무수단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총기 규제 관련법이 거부된 것에 항의하며 연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2일 약 4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워싱턴 국회의사당 바닥에 앉아 총기 규제 관련법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좌 농성을 이끌고 있는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인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은 최근 미 올랜도에서 일어난 총기 참사 등을 거론하면서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하원은 정신병력과 테러 등을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시민들이 총기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상원은 지난 20일 총기 규제 관련법 4건의 표결을 거부했으며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역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붙이지 않았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공세에 맞서 러시아의 안보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러시아 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나토가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공세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과제 해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장피에르 벤바 콩고 전 부통령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벤바 전 부통령은 10여 년 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군대를 파견해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살인과 강간, 약탈이 벌어지도록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콩고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중앙아프리카의 쿠데타 기도를 막는다며 군대를 파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지만 벤바 측 지지자들은 재판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콩고 자유운동 당원 등 200여 명은 이번 재판은 오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이란의 100여 대의 여객기를 구매하는 내용의 잠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 37년 만에 체결되는 최대 규모의 사업 계약이 될 전망입니다. 보잉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 합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 뒤 이번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공급될 보잉사의 항공기들은 이란 국영항공사의 상업용 여객기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서방 주요 6개국과 핵 합의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대부분 해제됨에 따라 이란 항공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